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546쪽이 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런즉 사람을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후에 들을 때까지 들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물어본 의사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밤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대세에 불을 태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알게 하옵소서.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신전 앞에 그곳에서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놀라운 광경이죠. 엘리야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와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하면 오늘 여기에 기적을 떠올릴 것이고 이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의 앞에서 주눅이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유 그거는 뭐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고 저와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이 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단정해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침 진지 드셨죠? 예.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 이 성정이란 단어가 좀 어렵지만은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글을 쓴 이유겠죠. 그리고 이 기적의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죠.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도라는 주제로 많은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기도가 그런 것이야 하고 기도 안 하면 문제인 것이죠. 아 입으로는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태도를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양분, 신앙의 영양분이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도하겠죠. 여러분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합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전할 때는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일곱 번째 왕인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은 이래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해버리는 결과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첫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왕위에 등극을 하고서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이 사람의 신분이 원래 공사 감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사판에서 일하는 감독자가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쭐했는지 교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우상을 섬기고 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첫 단추를 잘못 깬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점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물질이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그 관계가 뭐 갑자기 막 좋아진다든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그 지위를 통하여서 마음껏 막 자기의 인생을 누리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겸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아사라는 인물이 또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바아사가 그만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여로보암의 남자의 씨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아사의 아들인 엘라가 또 왕위를 됐는데 시므리라는 신하가 또 반역을 해요. 그래서 이 바아사의 왕족의 남자 씨를 또 다 진멸해버립니다. 시므리가 왕이 잘 될 줄 알았더니 꼴랑 7일 왕위에 있고요. 이름도 웃긴 오므리. 오므리가 왕위를 반역을 해서 또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위를 때까지 피해 역사로 점철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은 것이에요. 왕의 리더십들이 이렇게 전체 나라의 피해 역사로 자기의 자아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 더러운 욕심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아래 백성들까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무엇하러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아니 비가 내리고 풍요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말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도 아예 간절히 기도했다.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저 저주받은 선지자가 우리를 저주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왕이 먹이를 찾아서 먹잇감을 찾아서 신하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장면까지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온 전역에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축복의 기도입니까? 저주의 기도입니까? 왜 대답을 보류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통증을 느끼는 것이 정상. 통증을 느끼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데 우리 인생이 참 미련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가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명예를 쫓아서 돈을 쫓아서 막 살다 보니까 몸에 뭐가 옵니까? 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는 건 뭡니까? 야, 좀 쉬어라. 좀 쉬어서 이제는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게 되죠. 그러면은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병원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때로는 약물로 치료하기도 하고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다시 살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이 오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참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겸허해져 있는지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병원만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남은 인생 다 바치겠나이다. 내가 뭐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고통이 오니까 뭐가 와요? 축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적으로 고통이 찾아왔는데 무시를 하거나 내 마음에 몸에 스트로크가 왔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로 계속 살다 보면 어느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사의 진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손댈 수 없이 암이 다 퍼졌어. 당신의 인생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죠.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이런 자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막 달려가서 나름대로 목표점을 찍었는데 그곳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열매도 없는 인생 그 살면 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생태가 이 모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줬는데 마치 암세포가 퍼져가는데도 지도자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완전히 무기력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 상태를 지난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내린 비를 멈추게 하셔서 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고통을 통하여 자기들이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저 고통을 깨닫고 잘못된 부위가 수술을 받아 하나님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죠. 축복의 기도입니까? 저주의 기도입니까?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화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용을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잘 안 되죠. 이 엘리야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 마음이 통한 지난주에 살펴봤던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여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고개를 좀 끄덕끄덕 계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이 소통의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의 갖고 있는 온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라는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여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응답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엘리야 기도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의 가슴이 척박한 땅 같은 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녹아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따르는 그러한 통회자복하는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는 기도,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의 맛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막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무기력증에 빠져있지 않았는가, 이런 진단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봐도 좀 그렇고 우리 반석교회를 봐도 좀 그렇고 뭔가 좀 무기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그걸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새벽 예배를 준비하겠습니까? 뭐를 선포할까요? 그랬더니 딱 한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한 단어가 바로 적당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주의를 감당할 때도 에이 누가 감당하겠지, 에이 누가 뭐 앞서 하겠지 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그것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주 앞에 서는 것이 정상입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엠 바운즈의 기도라는 책을 읽다가 마음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사에 활력이 없고 무기력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활력 없고 무기력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내 목구멍만 잘 먹고 살아가는 거,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다. 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적당하게 살지 않으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간절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적을 일으킨 근거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도대체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길래 이런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한번 1절과 2절을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보통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여 해가지고 그 말을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엘리야의 메시지는 앞뒤가 좀 바뀌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 이런 자신감과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열왕기상의 저자는 엘리야가 뭔가를 믿고 있는 그 확신함, 엘리야의 배짱, 자신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어를 지목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혹시 볼펜 갖고 계신 분은 제가 강조하는 단어에 줄을 거시길 바라겠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에 밑줄을 쫙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긴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단어가 쓰여 있을까? 히브리어 단어에는 아마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and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여호와 앞에 섰으므로, 내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일을 함으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서 있으므로, Before the Lord,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면전에서 나의 인생이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내가 말하노라. 배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비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조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설 때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겠죠. 여호와 앞에서 공부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직장일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가정일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관계들의 일장에서 서로 앞서 서시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왜 도대체 이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여서 그 땅에 꼭 이렇게 고통을 주었어야 될까? 예, 성경을 보니까 이 땅이 너무 타락을 했거든요. 그 중에 아합 왕의 타락을 정확히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몇 장을 넘기시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아합을 표현하기를, 여기 정확한 단어에 또 줄을 한번 그으시면 좋겠어요. 이 아합의 악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자신을 팔았다. 유혹하는 아내의 이세벨이 물론 있었겠지만 이 아합이 이제 그 자신을 팔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양심을 팔아버렸다. 죄의 유혹이 올 때에 끊임없이 양심의 소리에 무던하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무시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죄를 져놓고도 뻔뻔한 거예요.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자기의 영혼을 팔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팔고 영혼을 파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압니까? 무기력한 인생이, 이제는 악한 일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악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파우스트의 노래 아닙니까?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자신의 양심과 자신을 파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여호와 앞에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소망해요. 이 아합왕이 자신의 악을 팔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세상에 말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안 놀랍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인데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400명이에요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신을 쫓아서 자기 원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우상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녀석이
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우상들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850명이 득실덕실은 악한 시대에 아합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 엘리야가 그래서 그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슴으로 받으셔야 해요. 본문의 말씀 18장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읽을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고통이 찾아와도 어떻게 살 것인지 궁리만 하고 도대체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엘리야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느냐, 이 말은 제가 표현한 것처럼 언제까지 이래도 흥 저래도 할 것이냐,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요 둘째 집회에 제가 처음 담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부서에 현장을 가서 함께 기도하고 뒤에서 위로하고 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두 번째 날에 그들의 선배들이, 젊은 부부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먼 곳에 두 시간을 달려와서 간식도 사오고 12시간 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거죠. 아치 휴가를 반납하고 그 밤에 12시 넘은 밤에 방에 모여서 그냥 함께 기도하는 모습, 세상 사람은 미친 거죠. 제 눈에도 내가 그랬어요. 여기 젊은 부부 찬양 인도하고 기도한, 내가 미쳤다 여기 이 사람, 여기 도대체 왜 왔냐 여기. 여러분 표정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제대로 미쳤어. 사랑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미치는 거죠. 제가 표현하면은 미친다는 거는 아름다울 미자에 치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기도회를 인도하고 새벽 1시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주마등처럼 흐르는, 이 파노라마처럼 흐르는 그 필름들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말입니다. 연휴를 제쳐놓고 수련회와 성경의 걸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마에다가 막 두르고 앞치마 두르고 와서 우리 애들 잘 먹여야 은혜 받는다. 와가지고 막 고기 구워주고 솥밥 막 가서 그냥 뜨끈뜨끈한 여름에 그냥 솥밥 가마솥에다가 막 불 때고. 미쳤죠? 미쳤어요. 아름답게 미쳤죠. 이 시대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점점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이 점점 부족한 세대.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제대로 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미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제대로 미쳐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미쳐야 이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말입니다. 보면 볼수록 제대로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배짱과 담대함이 있었을까? 오늘 제가 택한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그 키가 있어요. 선포해 봅시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러분, 이방 선지자와 싸우는 이 대결 속에서 엘리야의 자세는 뭡니까?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아라. 그리고 도랑을 만들 만큼 크게 도랑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 드럼통 있는 걸 다 보라. 그것을 세 번이나 보라. 물이 흥건히 흘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자신감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키가 있잖아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그까지 것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와 싸울 때 이게 돌로 만들지 물을 만들지 강으로 만들지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까지 거 없어질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배짱이죠. 이 시대의 배짱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살까? 그건 아름답지 않죠. 이엠 바운즈의 기도의 책에 보면 이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의 향을 피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기도함으로 엘리야의 능력과 불꽃과 향기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동의하십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불같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미치고 싶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뭐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줄이고 엘리야 하면 여러분 동물이 하나 떠올랐는데 뭔 동물이 떠오릅니까? 까마귀.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엘리야에게 야 얘야 너는 지금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좀 숨어라.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기도라니까 이제 가뭄이 오기 시작하니까 저놈 엘리야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는 까마귀는 불운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시냇물을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야 놀랍다. 까마귀는요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할 때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저한테도 까마귀 보내주시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엘리야가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엘리야 인생에 작고 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18장, 17장 하반절을 보면 사르밧에 가서 그 여인이 바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은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믿는 자기의 백성 땅에 이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저 이방 땅에 가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가 어떻게 축복을 하는지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너의 백성들을 좀 깨워라. 배 아프지 않습니까? 반석의 성도 여러분 배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홀이 넘어가는 거 보면 배 아파하셔야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축을 올리시는데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이 옮긴다고 하면 우리는 배 아프고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그 축을 옮기지 마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어 열방을 섬기는 선지자의 나라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지. 마지막 하나 말씀드립니다. 찰스 스윈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태도가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교육보다도 성공보다도 실패보다도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다. 지그지글러가 오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이 그거 동의하셔야 제가 그 다음 이제 끝내요. 동의가 돼요. 여러분 지금 애쓰고 노력한다고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이분의 말은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태도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10%는 일이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90%의 반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태도를 가다듬고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바꾸는지 여기에 인생의 승부가 있다. 저는 동감합니다. 마지막 이 글 가운데 하나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진 하나의 현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 바이올린의 그 스트링, 줄, 그 현은 우리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엘리야는 오케스트라를 치면 엄청 큰 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뒤에서 궁궁 거리는데 뭐 주는 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다 그 큰 북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는 아닐지라도 바이올린, 첼로, 트롬본, 플루트 많은 악기들이 현을 키고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이 서울 반석교라는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갈 줄 믿으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기도에 입술을 회복하십시오. 제가 참 걱정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시고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안 나온다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삶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예, 반은 믿지만 반은 믿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도 기도 안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집에 가서 아주 하나님 앞에 세면 음성. 저는 반반이에요.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이 세대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하고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지금 중요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대로 되자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에 가득 임하도록 여러분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이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나오셔야죠.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주 앞에서 뒤집어지더라고요. 그걸 눈으로 봅니다. 현장에 가면은. 기도합시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큰 능력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엘리야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회복하는 서울 반석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삶의 크고 작은 믿음의 기적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